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했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 떨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긴 설교에 담겨진 분명함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의장인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스데반이 고소를 당한 죄목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습니다. 스데반은 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끝내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애굽에서 발생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난 모세는 나이 40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들로부터 고발의 위협을 당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도 생긴 일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리더십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애굽 사람들로부터 동족을 구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구로 구원하시는 것으로 깨달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은 많은 분량을 통해서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워주신 요셉이나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다름 아닌 동족으로부터 거절당하여 고초를 겪는 실상을 고스란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과 모세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민족의 지도자를 거절해온 이스라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고 돌려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스데반은 성전에 대해 과도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한 곳이 아님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도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7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는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나안 바깥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절대시하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유일한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성전이 아니었으며 약속의 땅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저 광야에 이름 없는 가시나무 앞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전만 거룩하다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 어디든 거룩한 곳임을 날카롭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마지막 단계로 성전에 관한 논쟁으로 설교를 이어갑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이 6장 13절에서 14절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곳은 또 이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즉 스데반은 성전을 회방하였다고 성전을 멸시하였다고 고발합니다. 이에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 중에 아브라함을 통해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신다는 표징으로 장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했던 이동식 예배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장막 가운데 나타나며 광야에서 갈 길을 몰라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후손들은 여호수아 시절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이 장막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또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자신이 세운 장막 안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건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4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손으로 지은 곳으로 번역된 표현은 구약에서는 부정적 뉘앙스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단어를 성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히 자극적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말하면서 성전의 의미로 옮겨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은 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이 참 성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성전의 의미까지 선포합니다. 스데반은 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담고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멋스러움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가운데에는 언제나 복음이 선포되는 멋스러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멋스러움이 더욱 많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긴 설교에 담겨진 분명함을 봅니다. 스데반의 멋스러움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많은 말이 언제나 복음을 선포하는 멋스러움이 담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